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주께서 막으시면서 우리의 길을 주께서 가지 못하게 하실 그때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길을 자꾸만 막으셔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서 그가 들어갔던 곳이 바로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등을 떠밀어서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방향을 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밀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진행을 해 나가실 만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만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소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점을 보게 하죠. 그러면은 점을 보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이 귀신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 장터는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장소가 그곳이었고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서 결정을 내리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를 정복을 했던 로마가 정복했던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질서였습니다. 사회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아주 엄한 벌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걸려든 것이죠. 아고라를 관리하고 있는 관원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이요.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즉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쳤죠. 많이 치고 난 다음에 터지고 깨어진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세 단계의 감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 감옥은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코모리에라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탄탄하게 잘했던 그런 감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지으면 감시가 조금 더 심한 두 번째 감옥이 있는데요. 인테리에라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중범죄자들만 수감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토굴, 땅속에 굴을 파서 그곳에 감옥을 만들어서 잡아두는 플리아노이라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 번째 감옥이죠.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수감을 했습니다. 온몸이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옷도 다 찢어지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 그 감옥에 들어가면은 아마 한숨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분명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상태는 보통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쉽게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참으로 간절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이상 눈으로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바라보는 곳이 하늘이죠. 그때는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잘 되어 갈 때 그때 저절로 나오는 기도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개 벼랑 끝에 서야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곳에 서서 하는 기도를 소리를 들어보면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 벼랑 끝에 서서 참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저절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곳에 서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내 영혼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왔었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벼랑 끝에 서면은 자신이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저절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이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그림들이 엮여서 아마 지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세수를 할 것입니다. 샤워를 하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씻지 않고 잠자리 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세수를 할 것입니다. 샤워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양치질 하는 것도 아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귀찮아도 꼭 씻을 것입니다.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도 잘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만 씻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몸보다도 더 확실한 실체가 우리의 영혼인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씻고 또 닦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죄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요, 우리 영혼의 피로감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씻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몸을 씻지 않고 하루만 씻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치아를 닦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면 부패에서 냄새가 아주 심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씻지 아니하면요,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살 씻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영혼에 유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쾌함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도 하루 이틀 살 쌓여져 가면서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날그날 씻어서 없애버려야 될 죄악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 일을 다 마치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씻는 시간들을 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세수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했습니다. 오늘 부장님에게 대어들었습니다.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음란한 것도 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동료가 잘 되는 것 바라보면서 축하는 해주었지만은 이 마음속에서 시기심도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씻어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이 하루 이틀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면 우리 영혼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냄새도 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루 이틀 사흘 모아서 씻을 것이 아닙니다. 씻지 않고 지나가는 동안에 내 영혼은 참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세수하지 않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부 트러블도 일어나겠죠. 냄새도 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에 손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서 씻습니까? 벼랑 끝에 가서 씻죠. 벼랑 끝에 가서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한평생 지었던 죄악을요. 마지막 병석에 누워가지고 한평생 지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서는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씻는 장소가 그곳에 물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곳이 바로 그 물두멍입니다. 우리 영혼을 매일매일 씻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성전의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요, 개념이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들어가서 몇 번이고 씻어야지. 이 개념이 제사장들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미워했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분명하게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회개하는, 이 고백하는 이것만으로도 주님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유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누릴 수가 있죠. 1995년 5월 미국의 일간지에, 모 일간지에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대 학장으로 13년간 재직했던 로널드 티먼 교수, 그 교수가 파면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대학의 컴퓨터 기사가 관사에 있는,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 파일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속에서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요, 총장에게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이 신학대 학장이었던 이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교 교수가 포르노 광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대학 교수나 목사나 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이 없습니까? 물질의 탐심이 없습니까? 명예욕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학 교수나 다 똑같습니다. 티먼 교수의 문제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였더라면은 저장을 했더라도 삭제를 했겠죠. 회개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결국 회개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뭔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다면은,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뻥 뚫린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알고 보면 벼랑 끝에 가서 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세수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으셔야 되고 우리의 손을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유쾌함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찬송은 벼랑 끝에 섰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형통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흥얼거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느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찬송이 흥얼거리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벼랑 끝에서 나오는 기도와 형통할 때 나오는 찬송이 한데 어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이곳 빌립보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누구의 계획입니까?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등떠밀어 가지고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울이 이곳에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죠.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감옥에도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오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내 등을 떠밀어가지고 여기까지 보냈으면 하나님 좀 형통한 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십니까? 옷도 다 찢어졌고 몸도 채찍을 맞아서 터졌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태임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저 번인나에게는 아이를 많이 주시면서 왜 내게는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키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 보내어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은요, 아이를 갖지 못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아들을 못하러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키워서 내 아들, 그것은 나를 후원하고 나를 도와줄 내 아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구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졌으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내 괴로움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제가 많이 괴롭습니다. 제게 아들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아들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한나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여인도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나가 딱 느끼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나도 아들이 없어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나의 마음을 쳤습니다. 너 아프냐? 나도 너무너무 아프다. 너 아들이 없어서 아프냐? 지금 이 시대에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대언해 줄 내 아들이 없어서 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나니까요. 한나가 차마 내 욕심만 채울 수가 없어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은 그 아들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태임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가요.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냥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사무엘 외에 7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왜 다 응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늘 통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통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채찍을 맞고 그래야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만날 수 있고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간수장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맞고 들어간 그것은 내가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마음을 딱 통하고 나니까 그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장소와 그 자리와 그 환경이 이 환경이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그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나오는 찬송은요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땅을 움직이고 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어서 쓰시려고 한다면 나는 기쁘게 묶임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매맞아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거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형통해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고통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는요 가장 형통한 자리이고 가장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은 찬송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려버리고 사람들의 매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삶이 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나면은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이 현상 가운데 나를 넣어두셨구나. 그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은 땅을 흔드는 찬송이고 우리의 결박되어져 있는 것들을 막혀있는 담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상황임을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저 길로 나오는 그 찬송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은요 기가 막힌 찬송이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로 인해서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